주님, 이 저녁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진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새 노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온즉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그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 한날을 더 기쁘게 여기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내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과 그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주간에는 땡스기빙이었고 이제 땡스기빙도 지났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또 과제들을 성실하게 잘 지내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다 마치고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의 존귀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간단하게 1장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이때에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 되시며 만유의 창조자 되시며 그 만유를 유지하시는 주관자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보좌 우편 지극히 높은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그 중요한 직분,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직분의 실체요, 완전자로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또참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못 오셨습니다만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함으로써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월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토록 이런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또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고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2장으로 넘어와도 그 내용은 계속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쓰여진 단어들은 그 해상에서 쓰여지는 단어들, 어떤 선박이나 아니면 항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의 이미지가 여기서 떠오릅니다. 배는 보통 항구에 정박하게 되고 정박하게 되면 앵커를 내리죠. 닻을 내려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닻이 풀리기라도 하면 이 배는 바다의 조수와 그 파도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기 십상인 거죠. 지금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이 우리라는 그 무리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즉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교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이곳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남겨두셨죠.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참 진리가 없고 또참 생명이 없고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썩어질 것들이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비유가 보면 겨자씨 같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이 아주 작은 것으로 묘사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작은 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파도가 일고 바람이 일면 자칫 이 교회는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견고한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이 가지는 그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견고한 닻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때처럼 뭐 어떤 사회적인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누구도 딴지를 걸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이런 시험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 안에도 어떤 분명한 이 세상의 파도와 물결과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크게 실감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대한 파도와 폭풍과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히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듣는 이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쓰여져 있고 그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이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히브리서를 분명히 받아들고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답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래야 된다라고는 분명히 생각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 시험과 많은 유혹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강조하고 원색적으로 복음을 나타내면 심지어 이 교회에 들어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복음을 상당히 어리석게 여기고 아주 단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하지 않지만 코웃음을 치시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아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지만 그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복음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사상들이죠. 다원주의와 진화론과 포스트모더니즘과 온갖 이런 것들로 아주 복잡하게 똘똘 뭉쳐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바라봅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재평가하고 복음을 재해석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겸허히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으로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그런 현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엔 자본주의와 여러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모든 가치가 돈에 있고 성공에 있고 부함에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부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교회도 잠시 방심하면 성도들의 이러한 요구를 따라서 그 말씀이나 메시지도 분명히 변하게 되기 나름인 것이죠. 그 일례로 예전에는 정말 과감하게 분명하게 죄요 잘못된 것이요 지적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옛날에는 권징과 치리 이런 것이 교회의 권위요 분명히 죄에 대하여서 단절시키고 그 죄를 뿌리 뽑기 위하여서 교회가 취하여야 할 분명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모습이 된 것이죠. 오늘날 더 이상 설교자들도 강단에서 이혼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진 그런 현실입니다. 세상의 그런 사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점차 이 교회도 점차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 일리노이주 법이 통과됐죠. 이 미국에 있는 장로 교단 중에서도 동성 연애를 허락하는, 인정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교회도 자꾸 거기에 발맞추고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그만큼 부와 성공과 어떤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있다 보니까 교회도 그 성도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메시지로 축복과 어떤 번영과 어떤 성공을 약속하는 메시지로 자꾸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복음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고 그 복음이 희석되고 타협되고 점차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도 와닿지 않죠. 실감이 나지 않죠. 교회의 문제이고 여러분에게는 별로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죠. 여러분, 예전에 그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미국의 한 드라마 초원의 집,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초원의 집을 보면 물론 그 배경이 1800년도 후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이지만 거기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주일날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온 가족이 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도 거부감이 없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TV 속에서 얼마든지 방영을 해도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미국에서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 가족들이 모여서 주일날에는 양복을 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언제나 나오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오늘날에는 이혼을 한 가정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고 불륜을 행하는 일, 또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주제 삼아서 영화가 나오고 살인과 또 사기와 또 사이코 이런 것들이 항상 주제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모든 만화 영화서부터 사실 진화론을 근거로 한 만화 영화들이 나오고 정말 무분별하게 여과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구주로 믿고 복음을 아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서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눠볼 필요도 있어요. 그 자녀가 오늘날 이 동성결혼법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오늘날 젊은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동성연애에 대하여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개성이요, 특성이요, 얼마든지 자기의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다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준 그 가치관이요, 기준인 것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린 모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손자나 한 2세, 2대, 3대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도 동성 연애자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우리는 심각하고 끔찍한 일들을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얼마나 세상의 물결이 험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신자들의 가정도 성도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그 닻을 잃고 표류하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문제라 이렇게만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휘하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틈을 엿보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흘러 떠내려가고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올바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그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배가 흘러 떠내려가도록 일부러 의도적으로 닻을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닻이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그냥 한번 묶어놓은 걸로 그냥 안심하고 점검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가 생겨나는 문제이죠. 그러다가 뭐 끈이 풀리기라도 한다든지 부식이 된다든지 뭐 앵커가 부러졌다든지 느슨해졌다든지 그러면 점차 이 배가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 아래, 바다 아래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보이지 않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현실적인 문제를 돌아보는 일에 바쁘고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깊게 고민하고 돌아보고 그 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닻을 우리의 손에서 놓아버리는 것이죠. 잠시 잠깐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서 어딘가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물에서는 파도가 없고 잔잔한 물에서는 닻줄이 풀려도 크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죠. 예전에 제가 그 교회 대학부였을 때 동기들끼리 항상 이렇게 방학이 되면 MT를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경춘선을 타고 가다 보면 MT촌이 여러 개 있죠. 마석, 또 대성리, 뭐라고요? 정상진 집사님 많이 가보신 것 같은데 양평,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MT를 가요. MT 가면 항상 그 기찻길 옆에 가까이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노 젓는 배를 둘이 짝지어서 이제 타는 거죠. 그렇게 타서 같이 놀다가 나중에 이제 배를 리턴할 시간이 돼서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떠나왔던 항구가 그 정박했던 곳이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이 물결이 있어서 계속 떠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아주 죽어라 힘을 다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손에 땀이 나고 굳은 살이 베키고 살까지 벗겨지도록 아주 그냥 노를 저어서 그렇게 가야만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닷줄이 풀려서 파도에 그 조류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는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파도는 그 배는 흘러 떠내려가기 쉽상인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주체할 수 없이 배가 흔들리고 파선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는 할 만큼 한 교회입니다. 수고도 하고, 2절 보세요.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지적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처음 사랑을 놓고 멀리 떠나버려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이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일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신자들이 그 믿음의 그 공동체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얻은 그 구원과 그 믿음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경고하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보셔서 2절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 천사를 이야기를 하죠. 53절, 7장 53절 한번 볼까요? 7장 5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찾으셨으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율법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 지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 비하여서 얼마나 우월하신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죠. 지금 이 구절 안에서도 그와 같은 비교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여 준 말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은 보응이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뭐라고 나오죠? 견고하게 되어서 그 공정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더 보응이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약의 그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거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3절 중반부터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벌써부터 비교가 되죠.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주를 통하여서, 즉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말한 것이고, 또 4절에는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2절에 천사가 전하여 준 것보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전하여 준 것은 얼마나 더 큰 것이냐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는 이 비교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엄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저자가 여기서 맞추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겁니까? 아니면 그 가치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쓰여진 겁니까?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사들이 경고한 말씀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보응을 받았는데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큰 보응이 있겠냐? 그들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너희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젠 끝장이다. 너희들 이제 뭐라 그럽니까? 뼈도 못 추른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는 겁니까? 거기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들 오늘 숙제를 안 해와서 한 대씩 맞았지? 너희들 내일도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최하가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경고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협박입니다. 그럼으로써 숙제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집에서 얼마 전에 뒤에 있는 장독대 항아리를 깨서 엄청 맞았지. 근데 너 방에 있는 이 고려청자기를 깨뜨리면 너는 아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을걸?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가 이 청자기를 깨뜨릴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항아리에 비하여서 이 고려청자기가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탈락될 수 있고 번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전제로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 외에 너희가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이 너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라라는 것이죠. 지금 그 당시 이 유대인 신자들은 사회 속에서 큰 핍박과 압력 속에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조소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은 그 모든 것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희가 얻은 그 구원이 큰지를 알아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이 정말 크게 여겨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안에 펼쳐져 있는 더 풍성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도록 그 풍성한 약속과 영광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일들,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들도 있는 것이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저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일들, 나의 소원을 충족시키는 일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들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허락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1장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흘려 떠내려가는 그 위기 속에 혹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그 들은 것에 유념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고 나는 알고 있고 마치 다 끝난 일처럼 생각하십니까? 온통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내 문제,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갈 위험성이 많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느 한순간도 빈 공간이 없이, 세상에게 내어주는 마음이 없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며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사십시오. 말씀을 그저 거저 읽고 사는 데에는 내 지식과 내 상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우리의 들은 말씀에 유념하면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으로 세우는 일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이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여러 물결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교회답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